네, 오늘은 본문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어제가 전반부였다면 오늘은 이제 후반부 말씀입니다. 이 본문 5장은요, 나병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나병 이야기로 끝납니다. 자, 그래서 전반부에서 어제는 나병에 걸렸던 이 나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병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절망이죠. 이 절망 중에 있는 나아만에게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아온 포로인 어린 소녀의 입을 통해서 엘리사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엘리사를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나아만은 일어나서 결국은 이제는 엘리사 앞에 나가게 되고 또그 일을 통해서 고침을 받게 되는 사건이 바로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갔더니 그 병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만 좀 기분이 나빴죠.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를 영접해 주길 원했는데도 그냥 그 사람을 시켜서 말했잖아요. 그리고 돌아가려고 할때그 종들의 간청함으로 순종하고 그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기적을 보게 되었죠. 자, 그래서 다시 이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서게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자, 얼굴을 보는 것은 처음이죠.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나아만은 고백합니다. 온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나아만은 자기 나라에서 림몬신을 섬겼죠. 이런 우상을 섬겼던 이 나아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지금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 사람이 지금 개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이전에는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과시적인 행동을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은혜를 받고 이제는 겸손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을 치유받은 이 나아만은 180도 변한 모습으로 엘리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물을 받으라는 거예요.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지금 당신의 종이라고 지금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이 당시 그 이방왕의 관례대로 은혜를 베푼 신이나 선지자에게는 최선의 예우를 하면서 예물을 드렸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혜를 받은 그 엘리사에게 이 선물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물을 주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나아만의 요청에 엘리사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섬기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절대로 그 예물을 받지 않겠다고 거절합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을 치료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자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물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계속 예물을 받아달라고 간구를 하지만 그러나 나아만은 받지 않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나 이 선지자들은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고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엘리사는 단호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아만의 예물을 한번 살펴볼까요? 은이 10달란트입니다. 금이 600개입니다. 의복은 10벌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예물입니다. 그러니 지금 신앙의 핍박을 받으면서 어려움에 처한 엘리사나 그 생도들은 이 물질이 있다면은 예, 당분간은 걱정 없이 살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도 이 엘리사는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 물질의 욕심과는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아만이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어서 앞으로 섬기겠으니까 그 이스라엘의 흙을 달라는 것입니다. 노새 두 마리의 실을 정도로. 그래서 이 나아만은 이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걸 선언하고 있는 거죠. 나아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는 순간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방 신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흙을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의 기적을 봤어요. 그리고 엘리사의 기적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 이방인 나아만은 병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알고서는 이제는 그 이방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이 나아만은 또 하나 요청을 합니다. 자신의 주인인 아람 왕이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절을 할 때에 어쩔 수 없이 자기는 그 왕을 모시고 들어가서 수종을 들어야 되는데 그 절을 할때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에 이 림몬 신당에서 이 나아만이 만약에 왕의 수종을 거절하면은 즉시 죽음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이 나아만은 그게 걱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자신의 손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종을 들지만 자기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니까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 나아만의 요청에 이 엘리사는 평안히 가라고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왜 이런 말에 평안히 가라고 엘리사는 말했을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아만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바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고 단지 현실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 여호와께 용서를 바랬을 뿐이기에 엘리사가 특별히 대답을 할 필요까지가 없었다. 그래서 엘리사는 단순히 떠나가는 그 나아만에게 그냥 복을 빌어줄 뿐이다. 이런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나아만과 같은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없기 때문에 엘리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아직 옛 언약 시대였기 때문에 이방인이 여호와에 대한 그 진실한 신앙을 소유했대 할지라도 자기 나라에서 섬기는 우상 숭배에 대한 배척을 그 요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래서 이 본절은 엘리사가 나아만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이제 막 개종한 그 나아만이 다시 자기 나라로 들어가는 이 때에 그냥 평안을 빌어준 것으로 요 정도 우리가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20절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계하시로 초점이 옮겨집니다. 나아만에서 계하시로 초점이 바뀌는데 2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사한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자, 그래서 이 게하시가 그 옆에서 보다가 스스로 시험이 들은 거예요. 아니 저 어마어마한 저 예물을 왜안 받는 거야? 그러면서 이 게하시가 내가 쫓아가서 그 예물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스스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여호와 이름까지 들먹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인 사람이 종종 있어요. 또 우리도 가끔 그러한 일을 범할 때도 있죠. 죄를 지으면서도 이 계하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쫓아가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이 자기를 보냈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의 제자 두 명이 왔는데 그들을 위해서 은한 달란트와 옷두 벌을 달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은 절대 말씀하지 않았죠. 예. 이런 예. 근데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 게하시의 말에 나아만은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오히려 은두 달란트와 그다음에 옷두 벌을 주게 됩니다. 여기서 옷도 굉장히 비싼 옷이죠. 그리고 은두 달란트도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돈으로 환산한다면. 그랬더니 나아만 입장에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냥 돌아가려니까 발걸음이 안 떨어졌을 거예요. 자기 생명의 은인인데. 그런데 은한 달란트와 옷두 벌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 이거 이것이야말로 내가 은혜를 갚을 길이라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래서 은두 달란트를 주게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나아만은 게하시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죠. 자, 드디어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 지금 이 나아만 떠나가버리면 되니까 게하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이제 이 게하시는 돌아옵니다.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이제 두 사환의 손에 받아가지고 집에 감추고 이제는 시침을 딱 떼고 이제는 엘리사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시침을 떼고 엘리사 앞에 섰는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게하시야, 네가 지금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깜짝 놀랐겠죠. 이 게하시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엘리사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자, 엘리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겠죠. 다 알고 있었지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너 지금 어디서 왔느냐? 이건 회개하라 이거죠. 우리 창세기 4장에서도 그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물었죠.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 가인이 뭐라 그랬어요? 몰라요 이랬잖아요. 몰라요. 내가 뭐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게하시는 회개할 기회까지 이제는 잃어버리고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회개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의 은혜를 입힐 때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범죄,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 회개하는 것은 더큰 은혜라는 거죠. 그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할 마음을 줄 때는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회개할 때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게하시는 지금 회개할 기회까지 다 이제는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엘리야의 책망이 시작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요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결국은 엘리사의 책망을 통해서 이제는 게하시가 이방인인 나아만은 고침을 받았는데 이 게하시는 그 나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열왕기하 5장은 문둥병 이야기로 시작해서 지금 나병 이야기로 시작해서 나병 이야기로 지금 끝나고 있는데 이 고침을 받았던 이 나아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임하고 있던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나병으로 시작해서 게하시의 나병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엘리사는 나아만의 그 나병 치유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예물을 받지 않았어요. 욕심을 버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욕심이 참 문제인데요. 믿음이 있으면 욕심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게하시는 그 욕심, 탐심이 생기자 나아만에게 거짓말을 했고요. 도둑질해서 자기 집에 숨겼고요. 엘리사에게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는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욕심이 잉태하면은 계속 연속성이 있게 되는데 결국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나병까지. 죽음이 이르는 병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마침내 회개의 기회까지 잃어버렸고 병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연속성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한번 죄에 발을 디디면 계속 죄로 이어져서 사망에까지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생길 때에 아, 이거는 죄의 시작이구나, 죽음의 시작이구나 생각하고 빨리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잘라내지 않으면 어디로 튈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잘라야 된다는 거죠. 이들의 바뀐 두 사람의 운명이 바뀐 것은 무엇입니까? 불신자인 나아만은 하나님의 그 기적을 믿고 보고 치유함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현장에 있었던 게하시는 어떻습니까? 그 많은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시작이 되어서 탐심으로 변하여 결국은 불신앙의 자리에 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나병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나병의 속성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병은 피부병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는 이 나병이 들면은 제사장에게 가라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그 제의적인 의미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병이 가는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병은 무감각증, 신경이 죽어서 감각이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어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신경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병의 슬픔은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감각이 없다는 거. 그게 큰 슬픔입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이게 바로 영적 죽음을 상징할 때에 바로 영적으로 죽어가도 스스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나병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진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 의미로는 죽음으로 확대되어 가면서 영적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게하시의 영적 질서가 무너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무너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이러했다는 거예요. 마치 나병에 걸린 사람처럼 이 영적 무감각 속에서 스스로 멸망되어져 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슬퍼하지도 못하고 우상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참상을 게하시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욕심이 아주 무섭고 죽음으로 가는 병인데 이 시간 자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이 말씀에 욕심이 잉태했어요. 여러분 잉태한 것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 태아가 잉태가 되면 자라서 출산하게 되죠. 자라게 돼. 또 태어나면 또 자라게 되죠. 자, 잉태하면 근데 죄를 잉태했어요. 죄가 자라게 돼요.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병이 지극히 작은 욕심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성령의 은혜로 잘라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막 두 번째 보는데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은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바로 탐심의 문제가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거죠. 게하시에게 나병이 임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데 이 탐심이 예, 순간순간마다 죄성이 우리 또 자르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죠. 아직은 구원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에 그걸 또못 박아야 됩니다. 죽여야 된다는 것, 욕심을.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날마다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자, 이렇게 성령으로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죄성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 죄성들이 날마다 잔디가 자르면 또 나듯이 자랍니다. 난또 납니다. 그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우리를 그리스도께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만이 우리는 죄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이제 정리하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습 속에 계하시의 죄가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욕심이 생길 때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두 번째, 혹시 우리 나에게는 영적 무감각증이 없습니까? 있죠. 은혜가 떨어지면 이 영적 무감각증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 영을 항상 예민해야 돼요. 어떻게? 주님에 대해서 예민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예민한 게 아니라 주님에 대해서 예민할 때에만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예민하는 방법은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성도는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예, 그래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게 하게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은 탐심은 우상숭배인데 탐심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나를 주관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 무감각증에 혹시 내가 빠져 있다면 주님, 내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 영적 무감각 상태에서 살려주시고 영을 살려주시고 주님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결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고백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오늘 또 이전에 불러주시고.